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선교행을 떠났죠. 2차 선교행은 지역으로 놓고 보면 그리스 선교행입니다. 1차는 터키 여행, 2차는 그리스 여행, 3차도 터키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가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사역했던 사역 내용이 나온 것은 지난 어제까지 보았던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데살로니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여정이 나오죠. 그들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목축을 하는 그냥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가보니까 그냥 뭐 동네에 그냥 지금도 몇 가구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경치는 되게 좋습니다. 예전에 회당이었던 곳이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다 그냥 자물쇠로 걸어 잠가놓고 저희가 구경 갔을 때는 애들이 술래잡기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그곳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요즘 이름으로는 이제 헬라어식으로 이야기해도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들 발음으로는 데살로니키, 데살로니키인데 거기에 갔더니만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제일 좋은 큰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도시는 데살로니가. 뭐 그 지역 사람들은 제일 좋은 대학은 데살로니가 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게 해안가에 있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는 생활이 난잡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뜨내기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대신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돈은 많고, 그리고 해외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왜 지어졌냐면, 이게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에 땅이 좀 있어야 부인한테도 부인 이름을 좀 따서 그렇게 이름 지어준다 그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여튼 여기 이제 온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여기서 했던 몇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이 짧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도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2절, 3절이 사역 내용이 나오는데 2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처음 이렇게 출발을 하죠.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게 평가가 내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쁘다, 밉다, 네모났다, 세모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사역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훗날 평가해서 여기다 내재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은 지금은 관례대로 한 겁니다. 그럼 자기 관례대로 했다는 표현, 관습대로, 습관대로 했다, 전통대로 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조금 바울 사도 일행이 좀 미안하지만 정반대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의리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보시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했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선교여행 때에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여행을 가서 들어갔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보낸받은 사람이고 또 파송했던 교회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굳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할 필요가 있는가, 또 그것을 사역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가, 이게 가장 적절한가, 이건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유대인들은 박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서는 바울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선교여행 때도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해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새 안식일에, 안식일이 세 번 지나간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안식일이 세 번 지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울 일행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강론을 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또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었으면 쫓겨났겠죠. 1차 선교여행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했을 때 첫 주일에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일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서는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 안식일 동안 계속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돌이켜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회당이 아닌, 좀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는 회당은 아닌가, 다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맞아주어서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을 한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3절에서 강론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을 3절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뜻을 풀어서 강론했다. 3절에 뜻을 풀어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을 풀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문자를 알면 다 읽을 수 있죠. 설령 문자를 몰라도 앞에서 읽어주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문자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을 했는가? 두 가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울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식민지 상황에 있고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러면 그 메시아가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군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구약은 그런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예언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해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성경을 읽으면 아주 훌륭한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이건 누구나 읽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 내용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만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설명을 해줘야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분이구나. 또 구약성경 읽다 보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내용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계시를 받은, 또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예레미야서를, 에스겔을, 다니엘을 아무리 읽어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선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혹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 선포를 안 했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했겠죠. 만약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선포를 안 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난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단순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만 표현을 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들은 상당히 간접적이고 또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서는 알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읽어주고 풀이해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십자가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과 부활을 누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설명한 내용이 3절 맨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 날이라고 하는 마스를 붙인 말이거든요. 이거 원래 X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억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아픔과 똑같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메시아만 예언을 했지, 그리스도가 올 것에만 대해서 예언을 했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런 건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증가하고 있는 이분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첫 번째 사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서 기적을 행하거나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했죠. 뭐 조금 뒤에 가면 다른 일들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사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가령 이 지금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하고 풍성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는 구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선포할 때는 바울이 만약에 선포하면 뭐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그냥 곧장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게 뭐 제사에 대한 완성이니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쭉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은 아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어찌 보면 차근차근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한된 계시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지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줬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뭐 그건 또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게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사역을 했고 회당에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 사역을 했다.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4절에 보면 이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두 번째는 적지 않은 귀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늘 똑같습니다.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히브리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혈통과 상관없이 내가 데살로니가 출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던 그런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기로 하면 됩니다. 그럼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회당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헬라인은 구약만 알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인 거죠. 결국 이 사람들도 혈통만 놓고 보면 할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귀부인들은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외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어떤 지식들을 많이 듣고 접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여자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이 귀부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도 다 혈통상 이방인들입니다. 결국 반응을 누가 보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결과를 맺었던 내용을 보고 이 기록을 보면 열매를 맺은 사람들,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회당에 누가 많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을 따랐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열매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로 맺어진 건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섬기던 자들,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인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또 이들의 숫자가 두 번째로는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거죠.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와 열매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셔서 이들을 예비하시고 이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죠.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역시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한 그리고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게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면 일단은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참 귀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역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인데 다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늘 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굳이 회당에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앞부분에서 빌립보에서는 강가에 나갔었죠.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에 강가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녀자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있었던 빨래터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방인들이 모였던 다른 곳에 갔으면 어땠을까? 혹은 데살로니가도 다른 그리스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도 하고 거기에서 뭐 학문도 나누고 그 근처에 가면 장사하는 곳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 아크로폴리스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선포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조금 이따 뒤에 가면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빌립보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 사역을 하러 나가면서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고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정을 찾고 루디아의 가정을 만나든 간수의 가정을 만나든 누군가 주님이 예비하신 가정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또 토대로 삼아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가능성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회당에 가면 사람들도 있고 뭐 장소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사역하기에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제일 용이한 곳이었죠. 여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형성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뭐 이게 너무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오래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29살이어서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더 철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잘 몰랐고 만약에 다시 개척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데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개척을 할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처음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뒤돌아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우리가 늘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에 대하여 풍성한 지식을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또 삶을 살아나갈 때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저것 생각하며 순종하고 헌신하곤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합당하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